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익숙함을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레위가 레위와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매우 번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회당도 있었고 또 세관도 있었던 주민들이 많았던 마을이었습니다. 레위는 그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습니다. 레위는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일,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어부를 부르신 일,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일,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그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겠지요. 어떤 분이실까 하는 호기심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 알아보지 않는다면, 또 만나보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궁금증과 호기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짧고 강력한 말씀에 28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도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궁금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소유보다 또 내 심념보다 내 생각, 내 자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어떤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또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멈추는,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또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장면을 봅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과 세리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밥 한 끼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세리와 같은 죄인과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금을 걷는데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세금을 로마에게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 지역의 징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도 많이 내야 하고 또 자기 이윤도 남겨야 하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착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앞잡이인 것이고 이 죄인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도 이 레위가 죄인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레위를 부르십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인생에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 우리가 약하다 생각될 때, 우리가 연약하다 생각될 때, 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또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라고 생각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알면 안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배워왔던 지식에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어떤 율법의 조문이 있고 또 그 율법이 옳다라고 믿는데 한편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깨워버리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이죠. 익숙한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금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들이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금식하는 절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이 요구되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이 자신들의 처지를 어떤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자발적으로 금식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회개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의미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과 같고 나는 신랑이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것이 다 헤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인데 새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를 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이 발효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다 터져버려서 가죽도 버리고 또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39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가 포도주에 대한 지식이 사실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몇 년 된 와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지는 와인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9절은 오래되어야 어떤 와인의 포도주의 맛이 좋다, 새 와인은 맛이 별로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늘 가던 식당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새로운 괜찮은 식당이 생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늘 먹던 것, 그래서 이것이 옳은 줄을 알고 이것이 최고인 줄을 알고 언제나 그 식당을 찾아가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의미가 39절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언제나 좋다라고 여기면서 그 익숙한 것을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선택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새 옷조각, 새 포도주, 새 부대가 결국은 진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전하시는 그 복음인데 사람들은 헌조각, 헌포도주, 헌부대로 상징되는 어떤 전통, 기존의 습관, 가치, 그리고 익숙하고 그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익숙한 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성경 읽는 것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에는 정말 그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내 삶과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익숙하다는 것이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익숙한 만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익숙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익숙함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손과 발로는, 입으로는 참으로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익숙한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익숙함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경외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때로는 그 익숙함들을 낯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한 익숙함들은 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은 사라진 채 정죄와 책망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익숙함이 되레 그들을 망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레위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사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딱 그것만 바쳤겠습니까? 자기한테도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걷었겠지요.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 취급받았지만 남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익숙한 자신의 삶입니다. 남들보다 형편은 조금 더 나았을 것이고 남들보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익숙했던 자신이고 자신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익숙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익숙함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용기 가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늘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반복적으로 성경 읽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전도하고 반복적으로 어떤 영적인 경건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실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